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399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또 행복해 보이는 사람은 누굽니까?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국회의원에 당선될 때 보니까 관계자들과 참모진들이 모여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과연 행복한 사람일까요? 그들이 복받은 사람일까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갈등하고 고민하고 당쟁하고 다투고 있는 그러한 모습, 때로는 또 감옥에 가기도 하고 결단코 행복하지 않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억만장자를 보면은 여러분 참 행복해 보입니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수많은 갈등과 관계 속에서 갈등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죽을 뻔한 상황에서 살아난 사람을 보면은 우리가 환호성을 하죠. 이번에도 목포에서, 이번에도 포항에서 수장 될 뻔했다가 그곳에서 살아난 사람을 보면서 박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그 사람 또한 수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로또에 당첨된 사람을 보면은 나도 좀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로또에 당첨된 사람도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보면은 그로 인해서 수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오히려 그 이전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런 통계를 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받았다라고 하는 부류를 보면은 진정 진짜 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이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복받은 사람은 따로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이 사람은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든지 될 수가 있는 부류의 사람들이죠.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거나 억만장자가 되거나 로또에 당첨이 되거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사람은 거의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세상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신명기 1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이라고 했죠. 누가 왕이 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의문을 품을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왕과 같은 제사장이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거든 그 표현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구체적인 행동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데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은 신명기 17장 20절 말씀에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즉 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남아있는 그 자손들이 똑같이 믿음 생활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쟁을 잘하고 능력이 있어야 왕위가 보존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식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사모해서 읽는 자가 그가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물론 이 말씀은 읽는 것뿐만 아니라 읽는 것은 곧 듣는 것과도 연결이 되는 것이고 듣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사실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 사실은 동일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사람이 참된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로 하여금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장구하다,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잘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자자손손 믿음이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정재훈 장로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박사입니다. 세계가 알아주는 우주과학자입니다. 미국 우주항공국 나사라고 하죠. 이 나사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 나사로부터 이 장로님은 기적의 사나이, 성공한 사나이, 탁월한 사나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는 인정을 받는 장로님이었습니다. 그가 유명해진 것은 지난 1986년도에 미국 우주산업의 대명사격인 챌린저호, 이 우주왕복선이죠. 발사 11분 12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마도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를 포함한 이 승무원 7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이때 나사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문제가 된 그 부품, 바로 그 부품을 그 부품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에 이 장로님이 바로 그 부품을 새롭게 개발을 해내는데 성공을 하죠. 그래서 미국의 자존심을 살려준 분이 바로 이 정재훈 장로님입니다. 또 2003년도에는 7명의 우주 비행사가 목숨을 잃은 이 콜롬비아호 사고가 발생했죠. 이때도 이 장로님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연구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디스커버리호 성공적인 발사가 있도록 하는데 가장 큰 공로를 세운 분이 되었습니다. 지구에서 쏘아 올리는 인공위성의 25%는 모두가 다 이 장로님의 회사에서 만든 열 조절 장치를 사용을 합니다. 화성에 가는 로봇에도 1562 종류의 부품이 바로 이 장로님의 회사에서 만들어지는 부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성공한 분이죠. 이분은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1977년도에 미국 이민길에 올랐습니다. 이 장로님이 평소에 변함없이 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 있는데 이분은 새벽에 4시 반이면은 장로님과 권사님이 기상을 해서 제일 먼저 전체 성도들 가운데 이분이 다니는 교회가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한인 교회입니다. 제일 먼저 교회로 가서 교회 문을 열고 새벽 예배를 준비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증을 하러 많이 다닙니다. 제가 이전에 했던 교회에도 오셔서 간증을 했는데요. 특이한 점은 권사님과 함께 강대상에 오릅니다. 그리고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암송을 하죠. 어느 날 기자가 물었습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미국에서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까? 그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장로님은 성경책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말씀을 매일 읽습니다. 문제에 부딪혀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좋을지 모를 때에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한 후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것들을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책이 저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이 장로님은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아내 권사님과 함께 말씀을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회사를 설립을 하고 회사를 운영해 나가고 부품을 개발을 하고 문제가 무엇인가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가장 큰 성공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늘 드리는 가정입니다. 큰딸은 미국 미 국무성의 외교관이고 쉽지 않은 곳입니다. 네, 그곳에 외교관으로 있고 작은 딸은 샌프란시스코의 프로듀스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 은혜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이 가정을 이렇게 인도를 해 가시는 것이죠.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공의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먼저 이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이것을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해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신명기 11장 19절에서 21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늘 입에 달고 이야기를 하면서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고 또 이마에 메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늘 언제나 어디서나 집 안에 있든지 집 밖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 말씀의 제약을 받으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너희의 자녀의 날이 너희와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라. 즉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자자손손 잘 되면서 자녀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녀가 복받은 인생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이처럼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게 하고 또 가르쳐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도록 인도를 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 없으면 우리는 아무도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지 않는다면 그는 목회자로서 설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무디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무디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대로만 살기로 서약을 합니다 하면서 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를 원했지만은 늘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산으로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맨날 며칠 산에 들어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중에 어떤 날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가 무디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막 10년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막 밀려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이제 됐구나. 그리고 이제 산을 내려와서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웬걸 한 달도 되지 못해서 또 넘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나 혼자서는 쉽지 않구나. 그래서 부흥회마다 유명한 목사님이 이끄는 부흥회에 참석을 해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부흥회마다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이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겠구나. 그러나 한두 주일이 지나고 나면 또 넘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을 하는 것이죠. 절망을 했습니다. 나는 화인맞은 양심인가 보다. 자신을 그렇게 저주하면서 혐오하던 무디가 어느 날 문득 펴던 성경책에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읽고 하는 그 속에서 나의 믿음이 자라난다라고 하는 이 너무나도 단순한 진리를 그 순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날부터 무디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무디는 위대한 무디로 서서히 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 영향을 끼치는 설교자가 된 것이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일상생활이 바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매일매일 반드시 펼쳐서 읽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제일 소중하게 여겨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듣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했죠. 사실은 읽고 듣고 이것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이 듣고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야만, 그래야 우리의 마음 속에 변화가 일어나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찌르면서 깨달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겨지고 그 신뢰가 생겨지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선포는 되지만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귀를 막아버릴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TV 드라마 너무 많이 보고 있으면은 눈을 감아도 TV 드라마가 자꾸 떠오르죠. 골프를 치러 자꾸 다니면은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앞에 공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인데 다른 것이 자꾸만 파고 들어오는 것이죠. 게임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이런 취미활동이라든지 잡념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사탄은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것은 알고 보면 대부분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죠. 또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큰 장애물은 설교자와, 즉 설교를 하는 목사와 목회자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나빠지면은 아무리 말씀 좋은 말씀이 선포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거죠. 설교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부족한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정에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들이 있는 데서 목회자를 험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에게 독을 먹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가는데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어야 되고 그리고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많이 써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죠.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어야 하고 그리고 그 듣고 깨달은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발을 내디디면서 그 말씀을 지키는 성도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었던 이 제사장들, 왕, 이와 같은 성도들에게 사무엘이 일침을 가한 겁니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이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순이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세상의 원리와는 다른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쳐 준 것이 산상수훈인데요. 이 산상수훈 속에 보면은 오른뺨을 때리거든 너도 오른뺨을 두 대 세 대 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라고 그랬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왼뺨을 때리거든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너는 즐겁게 심리를 동행을 해주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산상수훈의 원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과는 조금 다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5장, 6장, 7장에서 쭉 예수님께서 하시죠. 참 기가 막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산상수훈을 말합니다.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춧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절대로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선택해서 하고 이건 어려우니까 하지 않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이 무너져 버린다. 바람이 불어올 때에 무너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단단히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각오를 해도 넘어질 때가 많이 있는데, 선택하면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면 어찌 주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애써 보겠습니다. 힘써 보겠습니다. 그 말씀은 좋으면 할 것이고 안 좋으면 안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죽어도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겨우 할 수 있을까 말까 한데, 네,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하나님 제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저 도와주십시오. 이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야고보서 2장 2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어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선택사항으로 둘 수가 있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적어도 우리 개인의 걸음걸음을 살펴보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이 마음, 씀씀이가 그 속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순종하면서 지키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늘 이 복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28절을 보면은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늘 이렇게 나오죠. 너와 네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자자손손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바로 우리 가정,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자녀에게로 계속해서 흘러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의 이 말씀을 편안하게 대해서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그냥 버리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모했습니다. 물론 그도 넘어질 때가 있었죠.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로서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하면서 그냥 넘어져 버리는 것이죠. 지키지 않는 성도가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책을 읽는 개념으로 그렇게 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신비로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을 때 내가 하나님을 배웁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면은 놀랍게도 거기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그 속에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에 생각을 꼬리를 꼬리를 물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무엇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고 있는 모든 행사들은 전부 다 별 의미가 없는 행사가 될 것입니다. 늘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주의 뜻을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이번에 아제르바이잔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했던 것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다 같이 우리 다섯 명의 단기 선교팀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부분들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새벽 예배 때 하는 생명의 말씀에 나오는 순서대로 해 나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날 그날 해야 될 사역에 관한 말씀들이 그 큐티하는 말씀 그날 그날 본문 속에서 다 나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개념을 잡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할 때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그 말씀 속에 나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친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를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게 깨닫게 해 주십시오.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그 말씀대로 오늘 하루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도가 복이 있는 성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은 바로 행복을 말합니다. 정말로 행복하시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려면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 성도의 삶이 하루하루 모이다가 보면은 그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의 인생은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참으로 괴롭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이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펼쳐서 꼭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한 절을 읽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그 성도는 참 행복한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복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